오늘 본문은 사울 왕조의 그 마지막 막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죠. 근데 이 이스보셋이 사실 나라의 실권을 갖고 있지 않고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거의 실세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넬이 자기 몰래 이 다윗과 평화협정을 맺으러 갔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게 되죠. 너무나도 크게 당황하게 되었고 또 나라의 실세였고 또 모든 병력을 움직였던 총사령관이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자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동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혼란함 틈을 타서 바하나 그리고 또 레갑이라는 두 형제가 이스보셋을 암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그의 후손들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은 왕으로 지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다 했지만 그 이후로도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고난당하는 도망자의 신세를 지내야 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더디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음으로써 사울 왕조를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 그 말씀이 곧바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당장 성취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점진적으로 성취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수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수백 년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에 걸쳐서 진행된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의심하거나 주님의 선하심, 그것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할 주의 성도들입니다. 자, 한편 이스보셋을 암살했던 두 명의 장수, 형제들이에요. 바나와 레갑 이 두 사람이 다윗 왕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사실 이들은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의도를 가지고서 왕을 찾아갔어요.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다윗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윗 앞에서 그들이 행한 일을 어떻게 꾸미는지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분명 이 레갑과 바하나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는 다윗에게 큰 보상을 받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자신들이 지금 했던 이 일이 암살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다윗 왕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거짓으로서 꾸며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은 그 자기의 그 왕궁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신하였던 장수들이었던 이 레갑과 바하나가 자기들의 그 섬기는 주인을 죽인 거거든요. 왕을 죽인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반역죄잖아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사람을 무고하게 죽였으니 살인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8절 말씀으로 오면 자기들의 그 행한 반역죄와 살인죄를 마치 우리가 여호와의 도구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 우리는 의로움을 행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을, 낮잠을 자고 있는 그 사람을 몰래 들어가서 왕의 목을 베어서 암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쟁을 그친 영웅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룩한 용사입니다. 거의 이 정도식으로 스스로를 치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다윗 당신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과가 중요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셨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결과만 좋으면 그 가운데 있는 과정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이나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 이룰 수 있다면 그거 상관없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사실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정직하게 하는가, 성실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그 과정을 보내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또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군주였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그 이스보셋을 비열하게 암살하고도 마치 자신들이 거룩한 신앙인이고 여호와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이 레갑과 바나의 모습 속에는 결과만 좋으면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라는 이 시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그래서 결과를 들이미는 이 레갑과 바나 형제의 비열함을 꿰뚫어 봤어요. 다윗은 이전에 사울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상받을 것을 기대했던 아말렉 청년을 처형한 일을 회상하고 이들에게 전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레갑과 바나는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던 무고한 의인을 목베어 죽인 악인들이 되는 거죠. 게다가 그들의 주인이었고 왕이었으니까요.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이 살인자들을 처형하는 것이 마땅히 여겨서 즉시 그 자리에서 악인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 명분은 뭐예요? 자국민 보호예요. 그러나 그러한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것 어느 누가 인정합니까? 마찬가지로 눈앞에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과정과 수단이 불법이거나 불의한 것이 된다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미련해 보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때가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왜 그렇게 정직하게 사냐고,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사냐고, 그냥 남들도 다 속이고 사니까 너도 그냥 그렇게 속이고 살아. 남들 다 그렇게 법 이렇게 좀 삐뚤게 살아가는데, 휘어서 살아가는데 너 그렇게 해도 별 티도 안 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미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고요, 결과만큼 방법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는 사울을 진작에 칼로 찔러 죽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지금 사울이 살아 있으므로 내가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더 길어진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야지 하고 걸어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과정과 또 그 방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됐고 인류 역사의 길이 기억될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현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 결과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정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여호와세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정과 수단이 불법과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스할 때 주님을 따라 노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예스할 수 있는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우리의 남은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우리 앞에 또 두 갈래의 갈림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탐욕과 죄악의 길이요, 또 다른 길은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과 불의로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그렇게 속이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유심히 보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모든 현장을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당장 손해봐야 한다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아픔까지도 담당하겠다라는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참된 지혜임을 알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사냐고 미련하다라고 하나님 모욕당해도 하나님께는 지혜롭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연약한 우리들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